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딱 두 교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한 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예, 서머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교회들에게는 칭찬일색, 또 좀 부족한 곳에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책망받았던 다섯 개 교회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겠습니까? 그 처방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동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주제를 자꾸 제목으로 잡고 회개에 대한 내용을 자꾸 이야기할 때 뭔가 자꾸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아 힘들다. 은혜가 어떻게 저런 데서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참 회개라는 주제를 너무 무겁게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뗀다고 그러면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싸 안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새 옷,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단장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출발점이 어디겠습니까? 회개입니다. 그 회개라는 주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는 귀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회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정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아내된 신부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신약에서 신학적 용어로 정리한 게 회개입니다. 뭐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개가 곧 어디의 임재를 의미합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워 왔다. 천국이 가까워 왔다. 과거가 아니라요. 천국이 이미 왔다. 천국이 왔다. 회개는 동시에 천국을 맛보는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죠. 은혜의 문을 탁 열면 그 회개의 문이라는 게 꼭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교회에게 회개의 주제로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살 길입니다. 고치는 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대로 먹어야죠. 내가 원하는 약 먹고 싶은 거 먹고, 아 이건 속쓰리니까 빼고, 아 이거는 뭐 먹으면 어지러우니까 이건 빼고, 그런 거 우리가 못합니다. 그냥 처방전으로 내려주신 대로 먹어야 그 우리 먹고 살 길이 그 약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현대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1세기 교회에 주어졌다라고만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고 21세기 지금 2021년 4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상에는 모든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볼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교회에는 주님이 어떻게 주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이렇게 총독들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권을 나눠서 총독들을 내려보내면 어떤 총독은 막대기를 들고 있고 어떤 총독은 칼을 차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시에 검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전권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중에 칼을 차고 있는 총독들은 생명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판결권을 가진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곧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심판하시는 주권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참된 심판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가 칼 차고 있다고 그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지금 버가모 교회를 거기서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 사단의 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의 위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디바라는 분이 순교의 열매로 들여진 교회예요. 귀한 교회죠. 여러분 요즘 순교자 나오는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느 교회에 누가 순교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잘 못 듣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용을 다 접하지 못해서 그러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도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고 함께 공부했던 선배님 한 분은 무슬림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무슬림 형제가 와서 아침에 칼로 난자를 해서 순교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잘 모르죠. 그런데 잘 관심이 없어요. 인도의 한 선교사님은 지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어요. 짐바브웨 밑에 있는 남아공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도 코로나 때문에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지난해에 돌아가셨어요. 12월달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기도 메시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처럼 급박하고 정말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이것들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는 일이 적극적이지가 못합니다. 안타깝죠. 오늘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디바라는 분이 버가모 교회 분인데 이분 뭐 자료를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증인이라고요? 주님의 충성된 증인, 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록이 없습니다. 후전도 없고 내용도 없고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말씀 요 한 구절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버가모가 로마의 지배권이 미치는 곳마다 행정 수도를 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가 여기 버가모입니다. 그러면 버가모가 행정 수도이면 여기에 가장 강조하는 숭배 사상이 뭐겠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시저를 숭배하는 사상에 거기에 아주 이렇게 가는 곳마다 드높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1년에 한 번은 시저 앞에,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 이러고 고백을 하고 증서를 받은 다음에 그 증서를 가지고 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숭배를 하는 것과 증서를 받아가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생활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순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는 데가 사단의 위다. 사단이 아주 보글보글한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뭐 우리가 순교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신학 공부했던 학교에 뭐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조두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만 알려진 목사님이세요. 왜 이분이 알려졌냐면 젊은 시절에 이분이 스스로 거세를 하셨어요. 스스로 고자가 되신 분이. 그 정욕을 끊으시겠다고. 그리고 그분의 어록이 참 많아요. 이렇게 글로 남겨둔 어록이 신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겨둔 어록이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죽어서 드려지는 순교도 귀하지만 살아있는 순교도 소중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이 패러독스거든요.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죽은 것처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한수 이사님 찬양 인도하신 것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겹쳐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내가 죽었다고요. 이미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신앙을 출발했는데 죽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꾸 찔러보면 어때요? 제가 참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제 못된 습성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내를 자꾸 이렇게 찌릅니다. 아내가 이렇게 화낼 만한 걸 제가 자꾸 찔러요. 근데 아내도 저를 이렇게 그거 건드리면 제가 화내는 걸 알기 때문에 가끔씩 감정이 상하면 저를 그렇게 찔러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많이 흘립니다. 아, 이거 안 죽는구나. 정말 죽기 힘들구나. 아니, 벌써 몇십 년 전에 죽어서 출발했다고 그렇게 나는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그 제가 아직도 찌르면 소리내는 아픔들, 상처들이 제 안에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아니, 뭐 사소한 것 하나까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그러셨어요. 흠없고 점없이 순결하게 살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순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이십니까? 여러분 막 정말 여러분의 여러분 뭐 감정을 들쑤시고 여러분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해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아 주님 다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뭐라고 제가 성질 부리고 삽니까? 그러세요? 그런 게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갖고 싶은 유혹들 있잖아요. 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저거 하나쯤 들어도 괜찮겠지?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아, 내가 어느 정도 인컴이 되니까 이 정도 누리고 사는 건 뭐 누가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깊이 체험하신 분들 제가 대화해 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누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해보았던 것들을 후회하거나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향한 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산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눈만 뜨면 엎드려서 하나님만 찾고 먼 일을 만나서 고민이 많을 테고 눈물을 쏟아야 될 일을 만났는데도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교회에게 원하셨다고요. 성도님들에게 원하셨다고요. 보가모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세상에 한쪽 발 탁 담그고 와 이거 뭐 예수 믿어도 이런 거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러고 가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읽어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으쌰 으쌰 이러고 다 왔다 그러고 힘을 내서 막바지 가려고 하는데 모압왕 발락이 뭐 여러 족속들을 무찌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네 땅으로 올라오고 그런다 하니까 겁을 잔뜩 먹고 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선지자가 오늘 발람 아닙니까? 발람을 불러가지고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한 다음에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입을 딱 열면 이게 저주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 번을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나의 찬스를 하나 주고 가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아주 아이디어를 하나 기가 막힌 거를 끄집어내서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죠? 그 모압에서 제사 지낼 때 예쁜 여자애들 많으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 남자들 다 초청을 하면 걔네들이 올 거니까 걔네들이 오면은 그 제사 지낼 때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아주 그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해보면 넘어진다. 그걸 마지막 아이디어라고 그 죄의 빌미를 남겨주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시행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를 찾아왔어요.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가나안 우상 숭배의 끝이 뭡니까? 그 끝판이 뭐예요? 그 쾌락의 성적 물러남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가이사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서 가이사 시저는 나의 주다 이러고 와서 고백을 하면 증서를 써주고 그런 일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재단이 곳곳에 있습니다. 신전들이 뭐 고대 사회에는 어디가나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우상 제물 드리고 그거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꼭 뭘 해요? 마지막에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 여전히 버가모 지역에서도 그런 게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성행하면 거기 기웃거리면 안 되는데 거기 기웃거리다가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음행의 문제만이겠습니까? 거기 우상의 제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우상 제물 먹는 겁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시험 둘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우상의 제물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 때문에 연약한 사람 시험 들면 나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서슴없이 내려가서 그런 쾌락을 따르는 버가모 성도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따랐는가? 그 당시에 있었던 니골라당이라는 분파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도 침투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지난번에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제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 누구예요? 3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많이 주신 교회가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도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사도 요한도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들을 분별했습니다. 이들을 분별해냈습니다. 미워했어요.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저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냈단 말이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거기 빠져든 겁니다.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는 니골라당이 영지주의 분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영적인 건 선한 거니까, 이 육적인 것 갖고 딱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안 사람들은 육신으로 뭐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이랑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나단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내가 이제 구주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경건에 힘쓴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삶을 세상에서 분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하고 신앙하고는 이거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니골라당 분파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거를 딱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좋아요. 아니 뭐 나가서 육신으로 짓는 거는 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해보는 거죠. 우상숭배에 가서 구경도 해보고 음식도 같이 맛보고 거기 음란한 장소에서 몸도 섞어보고 또 발람의 교훈 특징이 뭡니까? 발람이라는 사람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됩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돈과의 관계가 딱 있을 때 발람은 뭘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겁니다. 돈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거죠. 아니, 나귀의 입을 틀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 보세요. 물질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요, 영적인 눈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 안에 침투하면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런 행위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진노가 극에 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 백성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경성해야 될 신앙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을 때에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알곡이 있다 이런 말씀 읽을 때에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한 번도 제가 가라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 안에 가라지 같은 모습이 다 있으면서도 그 말씀은 나랑 상관, 저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정말 자다가 깨어날 때구나. 로마서 1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자다가 깨어날 때처럼 지금 이 상황이 암흑의 세계로부터 지금 침범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1세기의 교회가 그랬다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보다 좀 믿음 생활 나아지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양면에 나누어져서 하나님께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는 반면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교회에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이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민을 교회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 생명을 드리는 신앙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진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해, 경건을 위해, 거룩을 위해, 정말 티끌만한 나의 이 죄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아야지,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섬기면서 살아야지, 예배드리면서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지, 십자가 은혜 나누면서 살아야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분들 도우면서 살아야지, 내가 미련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썩어져야지,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겨드리는 한 종으로 살아드려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드려져야지, 매일매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루를 반성하면서 하루를 깨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 말세 지말에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 나를 깨워서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삽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깨어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니골라당의 미혹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 지금까지 목사되고서도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이 교훈 때문에 저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지금 돌아보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저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말씀 안에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니까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 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그렇게 바뀔 게 많고 뭐 그렇게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맨날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자학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정말 경건의 끝을 맛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망이 있으십니까? 뭐 하나님 품 안에 달려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종,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이 살았으니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자 이러고 나를 맞아주실 그 음성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 음성을 기대하시는 분은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있으려고 자기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채워진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걱정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이런 회개하라는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깨어있는 분들, 신앙 안에서 자기를 깨워 일으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분들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뭘 약속하시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주신 만나, 그리고 또 뭘 주신다고요?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 주신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 이거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 아닙니까? 만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바벨론 3차 침공 이후에 법궤 어디 갔는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이 법궤가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도록 하겠다, 감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뭘 주셨어요? 내가 일으킬 한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나타날 그때에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올 그가 참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실 그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참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삶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말씀을 안 읽으면 뭔가 이 컬컬함, 내가 성경 안 읽고는 집 밖에 안 나서겠다라는 어떤 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삶,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루 잘 살아드려야지 예배자의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하루 살아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요, 그분들이 이긴다고요. 그분들이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고요. 비밀 하늘에 맛보게 해주신다고요.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서 주신다고요. 그 흰돌이,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사로이 성경 풀면 안 된다는 어떤 분의 이 조언 때문에. 1세기 때는 이 흰돌에다가 뭐 이렇게 표식을 해가지고 이걸 투표를 하는 데 쓸 때도 있었고요. 흰돌에다가. 이게 어디 극장이나 뭐 관람장 같은 데 들어갈 때 이게 들어가는 입장권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 흰돌이라는 게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뭐겠습니까? 뭐 이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흰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 새 언약,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시겠다고요.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해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주님께 기억되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풍진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긴요? 안디바처럼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죽어야 되나요? 죽어야죠.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도 깨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삶에 묻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회개하는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먼저 시켜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에 나아가서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도의 제목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충성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풍진 세상의 저희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이 믿음 지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